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학생이라면 학점이나 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배우자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도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가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커다란 고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참 많은 몸부림들을 하기도 합니다. 답들을 찾기 위하여 충고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몸을 부대껴가며 그것들의 답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 덧붙여서 우리는 거기에 자신의 영생의 문제와 또 교회의 문제 그리고 그 모든 것까지 덧붙이니 우리의 삶이 참 버겁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유난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4월 2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횟수로 8년이 걸렸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자란 제가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고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신학적으로 교리를 세운다고 하여 그 복음의 문제는 명쾌히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교회, 그 삶의 문제들은 매우 복합적이기에 결코 쉽게 고뇌 한 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은 얼마나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궁극적인 고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마땅히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담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갈지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붙은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매우 진중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았던 이 본문 가운데는 우리의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송두리째 들어와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총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단락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락을 통해서 달라진 우리의 현재 상황과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서 과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현재를 맞이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배열을 쫓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은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더 점층적으로 심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 처음은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과거의 우리의 상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완벽하게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12절은 좀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죽어있는 자고 또한 어떠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들이라고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은 허물과 실수로 결국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을 엎질른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치워보려고 하다가 더 난장판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죄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는 늪과 같아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곳에 더 깊게 더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죽음에 가까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누구나 쉽게 밟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구획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대제사장도 허락된 날에만 그곳을 밟을 수 있었고 그 밖에는 제사장들의 뜰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19개의 계단을 벗어나서 1.5m 높이로 쌓여있는 담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도 없었고 다가와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 신성한 울타리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 담에는 곳곳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 그같이 하다 잡힌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경고문이 그곳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간격은 너무나도 깊고 멀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교회 교우님들 33분과 함께 터키 그리스 사도바울 선교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에베소는 지금 10% 내외밖에 발굴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는 상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동서양의 문물이 마주치는 곳으로 참 융숭한 문화들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세계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신혼여행지에서 그곳을 들러 쇼핑을 할 정도로 많은 문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문화의 정점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 시민들의 10%를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그곳은 한 번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오페라와 연극들이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맹수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싸움을 벌리며 사람들은 그것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드러내주는 그 문화가 융숭함을 드러내주는 두 번째는 그 도시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버가모 도서관과 더불어 고대 3대 도서관으로 불렀던 셀수스 도서관에는 그때 참 책을 구하기 힘든 그 시절에 장서 12,000권 이상을 보유할 만큼 크고 화려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단순하게 물질적 풍요만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지적인 풍요 또한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가장 큰 자랑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은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로, 에베소 도시의 가장 중앙로는 큐레테스 거리라고 하는데 이 큐레테스는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 즉 교회로 친다면 목사나 전도사, 그리고 성당으로 친다면 신부, 그리고 절로 친다면 스님, 그 이름을 붙일 그 가장 중앙 통로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 도시가 얼마나 그 아데미 신전을 높이 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에베소는 그 물질적 풍요는 결국은 아데미 신전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전을 참배하기 위하여 또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렀기에 가능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곳에서 신앙을 견지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열심, 그리고 교회를 지켜낸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이 첫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주님의 아주 강인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들을 견지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에베소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였고 더 이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토록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있지 듣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이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른 교리나 또는 바른 방향을 지니지 못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9대 1 비율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교회에서는 도무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켜켜이 쌓여있던 신성한 울타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의 상징은 뭐니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와 그 모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헐고 그리고 그 피는 십자가에 모두 쏟아졌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 거룩한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이 격리되었던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성난 폭도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맞지 않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주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는 결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외치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욕망이 움틀거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 욕망과 주님의 사랑이 충돌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자라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복음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생명의 결정체이며 또한 총화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희망이며 송함이며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허망하게 달려 숨이 끊어지시는 모습을 본 후 뿔뿔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 말입니다. 어떤 제자는 그 성난 군중과 함께 주님을 저주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그토록 성난 군중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결코 그곳에서 생명을 마감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친히 찾아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움에 갇혀 문을 닫고 숨소리를 죽여가며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지요. 주님께서 주는 평안, 물과 같은 평안, 고요한 평화가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 소용돌이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그 평화 한마디에 가라앉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는 그들 가운데 아주 깊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화목, 화평, 평안이라는 평화와 관련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 18절이 기록해 줍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안을 맛본 것이죠. 결코 그들에게 우월이나 열등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벽들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이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미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같았고 외인과 같은 우리의 삶이 그 누구도 배려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 성도로 또한 주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솔, 가족 구성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미래적인 내용을 담은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회 정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정관에는 우리 교회의 목적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과 목표를 기록해두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정관 2조 1항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한다. 이는 우리 교회만의 특수한 내용이거나 독특한 내용은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서 조직 신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신학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론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의 교회이어만 합니다. 지난주에 김대인 목사님께서 이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끊임없이 반목하고 경쟁하는가? 신학을 배우면서도 서로 신학적으로 교류하고 또 격려하기는커녕 서로 경쟁하는 모습에서 참 환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신학이 다르더라도 모습이 다르더라도 색깔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우리 청년들과 구역장님 또 봉사장님들 총 40명과 함께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지역교회 봉사를 통해 지역봉사를 위해서 또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감리교단에 소속된 한 교회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당시 그곳에 계시던 원로 목사님은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단도 다르고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위치도 다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고향교회처럼 여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는 어른의 모습에서 참 가슴이 훈훈해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가서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가 제초작업을 하고 지역 어른들과 함께 고추를 따기도 하고 청소를 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있다가 저희가 후속 모임을 하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분이 그 후속 모임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분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서 여전히 저희 교회는 시골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그곳에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발길을 끊었던 그곳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지금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우리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비록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지라도 신앙의 색깔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또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풍성한 주님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도를 추구하는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 전도에 매우 매진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은 길에서 40여 분간, 1시간여간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곳에서 결신하고 교회에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이 복음에 나아가는 것을, 복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단을 막아낸 것에 대해 칭찬해 주시고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또한 칭찬해 주셨습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의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은 이들은 어떠한 악행을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부도덕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에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생활의 신앙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 거룩한 삶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삶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셋째로 보편적이어야만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카톨릭이라는 말인데 카톨릭을 개혁하고 나온 개신교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불편한 단어일 수 있어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계층과 파별, 그 어떠한 경험도 그 예수님 앞에는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보편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진입장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공통분모만 있다면 교회에는 나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식구는 같은 한 식탁 아래 머물러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요 또한 자매입니다. 비록 우리의 외모와 삶의 자리도 다르지만 성도들, 시민들, 권속들은 공통적인 주님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허물없이 나누었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가카라는 호칭을 썼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는 표현을 들어 그가 보편적인 교회를 마주 대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통한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교회는 장벽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사도적인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즉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자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모두 부르신 이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한 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하신 이후 다시 세상으로 불러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였던 루이스 팔라우는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거름과 같기에 쌓아두면 온 동네에 그 악취가 풍겨나지만 골고루 잘 나누어주면 세상을 이롭고 풍요롭게 한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적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교회가 구성되고 또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 오늘 20절부터 22절이 증언해 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은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합니다. 우선 터가 있습니다. 터는 모든 것들을 지탱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것,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터는 먼저 파헤쳐져야만 합니다. 그곳에 어떠한 암석이 있는지 또 그 지질이 단단한지 파헤쳐져야만 합니다. 파헤쳐지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터는 강하게 다져져야만 합니다. 여물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서도 그 터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양화진 언덕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사울은 결코 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에 비늘을 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제자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듣기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커다란 패를 끼얹혔다고 합니다. 또 듣기에 대제사장에게 커다란 권한을 위임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적지 않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지금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에게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아나니아는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에게 그는 따뜻하게 다가가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그가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터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터전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희생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터전이 되어주었는가 말입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파헤쳐지는 것, 또 다져지는 것을 묵묵히 참아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누군가의 터전이 되어줍니다. 저는 시안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얼마나 크고 작은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하고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형제여 자매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전도를 나가고 그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요? 신학대학원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신학대학원도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도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에베소,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3년 동안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분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첨예한 대립으로 교회가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교회의 건물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초 삼아 우리 모두는 그곳 가운데 건물로 서로 연합하여 자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22절 말미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의 헬라어 시노 이코도메오는 건축자가 함께 집을 지어간다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오랜 고뇌 끝에 고안해낸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포니라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소리로 지휘자의 그 손을 통해 귀한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을 통하여 그 교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나면, 특별히 새 가족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와 심방을 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참 많은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봉사를 하며 진이 빠질 만큼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머물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단히 실망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이지 완전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교회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1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가오는 주 4월 27일 날 교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구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은 목사 안수를 받은 저를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사님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하면 의례히 없는 사랑까지도 다 짜내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 청년들이 저에게 함께 지어져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몸담고 있는 많은 교우님들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목사도 지어져 갑니다. 성도들도 함께 지어져 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어져 가는 것은 그저 피상적인 의미의 교제이거나 또는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건물이 마주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건물이 하나 유기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아닌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동안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일에 교리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멋진 교리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와 눈빛을 교환하시고 우리와 체온을 교환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석학인 사도 바울 역시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리들을 정립했지만 그는 결코 그 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 가운데 인격적인 교회 교제를 가지며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YM의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은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 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 표출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것, 즉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 교회에서 있어서 참 교제는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와 같이 교제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를 품어주는 가장 귀한 안식처이고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단지 자신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자그마한 공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대화는 단절되었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역시 점점 이 교제가 단절되며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는 공간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충정소이지 그곳이 교제를 나눈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와도 교제를 나누려고 들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거나 쇼핑센터에 가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그저 눈길 한번 나누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오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는 결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히 작은 예배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협소한 예배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간적인 단절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원활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 영적인 깊이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역 모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역에서 함께 시선을 맞추고 체온을 나누고 서로 대화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고 깊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자라는 일은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 건축물들은 그저 벽돌을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돌들을 서로 엇맞추셔서 모가난 부분들이 있으면 깎고 다듬어서 서로 하나의 견고한 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깎이고 부대끼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통증을 참아야만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이겨내야 하듯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통을 이기며 서로 자라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또한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지는 농부가 원하는 대로 잘라지고 다듬어져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열매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롭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할 때 우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성장통을 통해 우리는 부더니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한대로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무한대로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무한히 성장하는 메가처치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장의 절정은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잃고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끝은 죽음입니다. 성장은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성장을, 또 다른 생명을 부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뿌렸던 그 선교지에 교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터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로 남아있었고 폐허로 남아있었습니다. 그토록 복음을 들었던 터키 땅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전달되었던 복음과 그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의 교제는 허망한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터전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한국교회의 모판이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길닫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죽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일, 그것보다 가장 귀중하고 값지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하나의 교회, 사도성을 가진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곳에 깃들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는 무한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진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담은 교회는 주님과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평화여 교회의 신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외인이며 나그네이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다란 장벽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거룩한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옆에 있는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자라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어렵고 불편하겠지만 주님, 우리가 이 속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장의 끝은 죽음이기에 죽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맛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터전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학기 구역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교회와 또한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